표현 있습니다. 중미국과 온두라스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오늘 베이징에서 진강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이날부터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이와 더불어 온두라스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과 온두라스의 외교 관계 수립이 발표된 직후 온두라스와 타이완은 단교를 공식화했습니다. 온두라스 외무부는 이날 트위터에 온두라스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재를 인정한다며 중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온두라스 정부는 타이완의 외교 관계 단절을 통보했으며 타이완과 더 이상 공식적인 관계나 접촉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온두라스와 단교하고 현지 대사관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두라스는 타이완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던 14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온두라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이완 총통은 오늘 영상을 통해 온두라스와의 외교 관계 단절을 공식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의미 없는 달러 외교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타이완 사람들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동맹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와의 연결과 협력, 그리고 국제 안보와 안녕을 위한 공동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더 강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달 29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중미 과테말라와 벨리지를 방문합니다. 앞서 타이완 정부는 차이 총통이 중미를 오가는 30일과 다음 달 5일 각각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러스를 경유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홍콩에서 약 3년 만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홍콩 정관오 지역에서 주민 수십 명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가두 행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정관오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매립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약 50명의 경찰이 배치돼 시위대를 통제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시위대가 100명 이내로 구성될 것과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날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대는 목에 번호표를 걸었으며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착용해선 안 된다는 홍콩 현행법에 따라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집회가 열린 건 지난 2020년 6월 30일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보도를 통해 다음 달 13일에 종료되는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 국민의 납치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연장 조치의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은 일본은 납치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이 중국에서 구속됐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NHK 방송과 교도통신 등은 오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대형 제약업체인 아스텔라스 제약의 50대 남성 직원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구금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남성은 스파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은 이 남성과의 면담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체포 사유를 확인 중입니다.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일본인이 구속된 사례는 2015년 이후 최소 17명에 달합니다. 중국은 2014년 반스파이법을 제정했으며 2015년엔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시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에서 한일 장차관급 협의체의 연내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장차관급 대화 채널은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뷰인 뉴스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반려동물이란 단어는 낯설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고 해서 이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인생의 동반자라는 의미의 반려동물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애완견이란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북한 당국이 키우라는 동물에 한해서 개나 고양이보다는 토끼, 돼지, 염소 이런 동물을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요, 이 반려동물로 개나 고양이를 선호합니다. 이 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의 종류가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이름의 개입니다. 아니, 이제는 과거형이 되어버렸는데요. 지난 31년 동안 단연 1위를 차지했던 가장 사랑받는 개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아니라 프렌치 불독이 1위라고 CNN 방송에 보도했습니다. 이 프렌치 불독은 주름진 코와 크고 튀어나온 눈, 짧은 다리를 가진 작은 몸뚱이의 개입니다. 잘 짖지도 않고 사교성도 좋은 데다가 충성심도 강하다고 하죠. 게다가 다른 개만큼 운동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많은 개 품종과 마찬가지로 프렌치 불독은 호흡하는 능력에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하네요. 얼굴이 납작해서 콧구멍이 좁고 기도 역시 작아서 그렇답니다. 미국 여자 배우들이 안고 입을 맞추는 사진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미국인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반려견협회가 매년 반려견 선호도 순위를 매기는데요. 프렌치 불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이 순위에 오르면서 지난 2012년에는 14위였고 2021년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개는 어떤 종류일까요?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먼저 1위는 방금 들으신 프렌치 불독이고요. 2위는 31년간 1위를 지켰던 레브라도 리트리버, 그리고 이어서 골든 리트리버, 또 4위는 독일 셰퍼드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이 개를 키웠다는데요. 5위는 푸들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미국사, 또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3월 마지막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공포의 눈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농농균에 감염된 사람들에서 두 명의 추가 사망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16개 주에서 이 균에 감염된 68명의 환자 중 8명이 시력을 잃었고 4명은 안구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주 출신의 한 남성은 사망에 이르렀죠. 제약사인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안약들인데요. 문제가 된 제품은 에즈리케어 인공눈물, 또 델삼 파마 연고였습니다. 이 제품들은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소매점뿐 아니라 안과의사 사무실을 통해서도 유통됐습니다. 슈도모나스 농농균 변종은 매우 드물고 미국에서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는데요. 특히 수십 가지의 다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의사가 치료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CBC 대변인 마사 샤란 씨는 이메일을 통해서 한 환자는 슈도모나스가 사망의 원인을 줬고 다른 두 환자는 슈도모나스가 사망과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박테리아 표본이 수집된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한 것 외에 두 명의 새로운 사망 발생 장소와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바비의 뉴 월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미국 미주리주의 40대 남성 바비 버스틱 씨가 가석방됐습니다. 가석방된 후에 그는 무선 이어폰, 스피커, 음료수 자판기와 같은 현대 기술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특히 따뜻한 인간성이 더욱 감동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메트로 보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7년간 교도소에 있던 바비 씨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걸 발견한 것이죠. 바비 씨의 가석방에는 2010년 미국 대법원의 판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 판례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에게 종신형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바비 씨의 살해를 포함한 과거 재판에도 해당 판례가 적용됐습니다. 2021년 미주리주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절 지나치게 긴 형량을 받은 이들에게 가석방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바비법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바비 씨는 가석방 신청을 위해서 자신을 직접 교도소로 보낸 판사 에벌린 베이커 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마침 에벌린 씨는 보비에게 내린 판결을 후회한 바 있어 즉시 요청을 승낙했습니다. 드디어 바비 씨는 2022년 11월 7일 교도소 문을 걸어나올 수 있었는데요. 석방 이후 미주리주의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관련 기사에 독자들께서 관심을 많이 두셨습니다. 자, 일단 이 훈련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8일 그리고 19일에 전술핵 운용부대의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그의 둘째 딸인 김주애가 함께 참관했는데요. 이 훈련은 핵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훈련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네요.
네, 김 위원장은 단순히 핵 보유만으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없고 신속하고 정확한 핵 공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고 핵 무력 건설의 중요 방향 그리고 전략적인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이번 훈련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이번 훈련은 핵 타격 지휘 체계 관리 연습, 또 핵 반격 태세로 이행하는 실기 훈련, 그리고 모의 핵 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첫날인 18일에는 핵 반격 준비 전 공정이 신속하고 믿음성 높은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게 북한 측의 설명입니다.
네, 19일에는 어떤 훈련이 진행됐나요?
네, 19일 오전에는 적의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미사일에는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는데요. 발사된 전술 탄도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하게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 전투부에 조립되는 핵 폭발 조종 장치들과 이 기폭 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검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네, 이 훈련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입장을 전했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과 또 미군 핵 전략 장비들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긴장한 정세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신범철 한국 국방차관은 북한의 발사 실험이 대한민국을 향한 핵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의 핵 공격 태세 완비 발언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전 배치에 임박한 수준이라면서 한국형 삼축 체계 조기 구축과 또 미한 연합 연습을 진행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이번 훈련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기사에 실렸던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사용 인증부터 이 미사일 발사까지 실전 차원의 절차를 모두 훈련함으로써 핵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KN-23 미사일의 핵 폭발 조종 장치 그리고 기폭 장치 작동을 시연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800m 상공에서 미사일이 공중 폭발되었다고 밝힌 게 20에서 30킬로톤급 핵탄두의 살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북한 매체가 공개한 이 미사일 발사 사진에 어떤 특이점이 발견됐다고요?
네, 미사일 발사 사진에는 화염과 연기가 이 V자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모양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 지하 원통형 시설인 사일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관련 소식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국무부의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자유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선거, 또 인권 유린, 고문과 잔인한 처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인터넷 접속,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와 신념의 자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런 인권 유린을 저지른 당국자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북한의 대응 조치도 언급됐습니까?
네,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서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었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특별 격리 시설에서 음식 또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수가 감소하고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에 체류하는 것이 제한되었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도 언급됐습니다.
네, 자,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다룬 부분에서는 대부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서 제한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 살포를 경찰이 부분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관해서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이 보고서가 약 200개국의 인권 유린 상황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이 보편적이면서 어느 한 나라, 철학이나 지역에 따라서 정의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내놨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인권 보고서가 미국의 외교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번영되며 안전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위한 인권의 중요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97년부터 매년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의 자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봐요.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따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합동참모본부가요,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발사에 대한 분석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미한 정보당국은 미사일 기종 또 비행거리들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이번 발사하고 지난 사건들 간의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게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후에 사흘 만입니다. 순항 미사일로는 지난 12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 두 발을 쏜 이후 열흘 만입니다.
네, 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북한은 미한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에 반발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지난 13일에 시작해서 23일까지 이뤄졌습니다.
네, 자 순항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건가요?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요. 이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이 발사 직후부터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서 탐지와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발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서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도발이 위협적이고 불안정하며 불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안보리 회원국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의 일부 회원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제안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를 방해해서 북한이 처벌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대사는 또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서 미국이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했다고 밝혔고요. 이를 지지할 걸 모두에게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이전에 안보리는 어떤 결의를 채택했습니까?
네, 안보리는 2017년에 결의 2397호를 채택해서 북한의 추가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비난하지 않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벙상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계획에 선의로 반응하지 않아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북한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안보리에서 다른 이사국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차석 대사는 북한의 ICBM이 아시아와 유럽, 북미, 아프리카, 남미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바니아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이 김정은에게 더 많은 도발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 대사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황준구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결정한 조치를 위반하면서 1년 동안 기록적인 10번의 ICBM 발사를 감행한 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인 정책과 안보리 역할에 대한 위협, 유엔에 대한 뻔뻔한 조롱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등 10개 나라는 회의장 밖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알바니아, 에콰도르, 일본,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와 관련국인 한국 등 10개 나라는 우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오늘은 식품과 이를 판매하는 식료품점을 통해서 미국 경제 알아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엥겔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경제 용어부터 확인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제 사안에서 가끔 엥겔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엥겔 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엥겔 계수는 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엥겔의 법칙은 저소득 가계일수록 이 엥겔 계수가 높아지고 반대로 고소득 가계일수록 엥겔 계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에 미국 가정의 엥겔 계수는 높아졌습니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 그 중에서도 특히 식품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2022년 8월에는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3.5%나 올랐습니다. 8월 당시 뉴욕에서 장을 보고 나온 뉴욕 시민 알렉시스 라미레스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라미레스 씨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했는데요. 이 식료품점에서 평상시대로 장을 봤는데 이전에는 총 130달러면 되던 것이 이제는 200달러까지 나왔다면서 당시의 물가 오름세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의 핵심, 식품. 지난 2022년 미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바로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매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발표하는데요. 해당 월의 전반적인 물가가 앞선 달 그리고 앞선 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CPI를 보면 11월의 전반적인 물가는 앞선 해와 비교했을 때 7.1%가 올랐고요. 식품 물가를 따로 보면 앞선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식품 물가는 에너지 물가와 함께 워낙 민감하고 또 변동폭이 큰 품목이다 보니까 이 두 품목을 뺀 물가 변동치를 집계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는 2022년 식품 가격 인상폭은 전년 대비 9.5%에서 1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의 식료품 산업 규모는 어떻게 되죠? 미국 경제에서의 식품 물가와 관련한 내용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미국인들의 식료품 구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료품 산업의 규모를 알아볼까요? 지난 2020년 7,500억 달러 규모에서 지난 2021년에는 약 7,70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BS 월드는 미국 식료품 점 산업 규모의 성장 속도는 전반적인 경제 발전 속도보다 더 빨랐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기관은 또 올해는 약 8,1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식품을 파는 가게가 얼마나 많을까요? 농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에는 약 11만 5,500개의 가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로서리라고 부르는 이 식료품 상점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서리 외에 육류나 빵 등 이 특정 상품만 파는 가게는 3%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그로서리 스토어는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부터는 미국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그로서리 스토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규모의 그로서리 스토어는요, 바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사실 식료품만을 다루는 곳은 아니고 의류와 생활용품, 또 전자제품도 함께 파는 곳인데요. 식료품이 주된 판매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로서리 스토어로서 월마트의 매출액은 4,6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월마트 그룹에는요, 월마트 매장뿐만이 아니라 이 창고형 마트인 샘스클럽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매장까지 모두 합치면 미국에 있는 월마트 그룹 매장은 5,300개가 넘습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곳은 이 세계 최고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입니다. 종합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왜 여기에 포함됐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유기농 전문 그로서리 스토어인 홀푸드 마켓이 바로 이 아마존에 통합됐고요. 아마존 프레시 등 오프라인 매장도 계속해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판매액은 2,390억 달러에 달하고요. 전체 매장은 660개가 넘습니다. 매출 기준 세 번째로 큰 그로서리 스토어는 코스트코입니다. 앞서 샘스클럽을 잠시 언급했는데요. 이 사실 창고형 마트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코스트코입니다. 의류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여러 가지 품목을 판매하지만 식료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샘스클럽과 코스트코의 특징은 가입비를 받고 회원들을 상대로만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560개 이상의 매장이 있고요.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4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해리스 티터를 보유하고 있는 크로거, 세이프웨이를 가지고 있는 엘버트스는 지난해 합병했는데요. 두 기업의 합병으로 합친 매장 수는 5,000개에 달합니다. 유명 그로서리 스토어, 직접 가볼까요? 그로서리 스토어는 업체별로 장점이 다릅니다. 어느 업체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반면에 또 어느 업체는 유기농 등 고품질 제품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업체는 대용량에 적합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매장을 찾아서 어떤 분위기인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모 3위의 코스트코입니다.
저는 지금 한 코스트코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육류 코너에 와 있는데요. 일반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한 번 먹을 분량이 아니라 대용량으로 손질된 그런 육류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른 뉴욕 스테이크 이 고기는요.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가 들어있고 가격은 85달러에 달합니다. 이 구매 금액은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파운드당 금액으로 봤을 때는요. 17.99달러로 다른 일반 매장보다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유도 한 팩이 아니라 이렇게 세 팩 묶음으로 팔기도 하고요. 과일은 개별 수량이 아닌 박스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 창고형 매장의 특징은 뭐를 많이 산 것 같지 않지만 상품이 다 대용량인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훅훅 올라간다는 건데요. 고르고 고른 식료품 가격만 200달러가 넘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그로서리 스토어는 2위인 홀푸드 마켓입니다.
저는 홀푸드 마켓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방문했던 코스트코가 창고형으로 모든 제품이 대량으로 쌓여 있었던 반면에 이곳은 식료품을 낱개로 개별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의 특징은 유기농 제품이 많다는 건데요. 이 품질이 좋은 식료품을 판다는 곳으로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코스트코에서 뉴욕 스테이크의 파운드당 가격, 그러니까 0.45kg당 가격이 약 18달러였는데요. 여기선 사료가 아닌 풀로 먹인 유기농 뉴욕 스테이크 고기 파운드당 가격이 약 23달러로 5달러나 비쌉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온 한인 주부 엘라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실 뭐 홀푸드가 다른 마트보단 조금 비싸긴 한데 고기랑 뭐 과일 이런 게 좀 더 신선하고 아무래도 올게닉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종종 장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식료품점에서 어떤 식품군이 많이 판매될까요? 상점에서 어떤 식품이 많이 팔리는지는 이 지역과 또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NES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음료가 많이 팔리고요. 우유와 과자, 계란, 빵 등이 많이 판매되는 식품군입니다. 자, 그럼 예산을 넘지 않는 쇼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가 공통으로 꼽는 방법은 장을 보기 전에 미리 꼭 사야 할 물품 목록을 적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주간 계획에 맞춰서 장을 보거나 이 상하지 않는 식품은 온라인으로 사는 것도 추천되는 방안입니다. 아,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식료품 장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식품 산업의 이모저모를 통해서 미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50년에서 1960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에서 5살에서 14살 아이의 어린이 수가 1천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도심지를 벗어나 주택이 새롭게 조성된 교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형성된 교외 지역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친절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으면 이들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웃 주민들이 기꺼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현관문은 잠그지 않고 열어둔 채 살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이웃집 문에 노크하거나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받을 필요도 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왕래했습니다.
교외 지역에 사는 미국인들은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했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에 리틀리그 야구팀에서 뛰는 남자 아이들 수가 100만 명 미만에서 거의 6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걸스카우트 회원 수는 200만 명 증가했고 자전거 판매량도 두 배 늘었습니다.
미국인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애썼습니다. 1960년에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교육 도서를 10년 전에 비해 거의 3배나 더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 시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구입한 피아노와 바이올린, 다른 악기는 총 수백만 달러치에 달합니다. 교외 지역에 사는 미국인 가족들은 자녀가 새롭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미국인 가정당 평균 자녀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미국인 전체 인구수는 기대했던 것만큼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 수가 몇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1910년 미국의 이민자 수는 미국인 1,000명당 11명이었지만 1950년에는 미국인 1,000명당 1.5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북유럽과 서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은 이민자가 건너와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자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물론 미국인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 동부, 중부, 남부 지역에 계속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서부 지역으로 움직였습니다. 1950년대에 서부 주들의 인구는 거의 40%가 증가했습니다. 1950년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인구가 거의 800만 명에 달하는 뉴욕이었습니다.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는 인구 350만 명이 넘는 시카고였고 그 다음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클리브랜드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인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 신생아의 평균 기대 수명은 47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이르자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은 예전에 비해 생활 환경과 의료 서비스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기대 수명은 195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합니다. 미국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을 이끌 권리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1945년 4월 12일 연방의회 의사당이 있는 워싱턴 DC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미 하원은 일찌감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샘 레이번 하원 의장은 회의장의 의장석에서 내려온 다음 오후 5시쯤 사무실에서 간단히 술 한 잔을 하자며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레이번 의장은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술자리에 참석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지만 워싱턴 DC의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별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최근 얄타에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과 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조지아에 있을 때 아내인 엘레노 여사는 백악관에 남아 새로운 국제기구 UN을 지지하는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12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이날,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상원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면 오후 5시에 샘 레이번 하원의장과 술자리를 갖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안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미 연방 상하원에서 35년을 재임했고 오랫동안 상원 공화당 대표를 지낸 캔자스 출신 보수 정치 거목 밥돌 전 의원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35년을 재임했고 오랫동안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캔자스 출신 정치 거목 밥돌 전 의원이 지난 5일 98세로 워싱턴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돌 전 의원은 지난 4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각계각층에서는 일제히 애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밥돌 의원을 민주주의의 영웅이라 부르고 그와 나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서로 달랐지만 근본적인 것에서는 여전히 함께 해결책을 찾았고 서로를 존중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언론들도 그를 용감한 전사이자 뛰어난 정치인이었다며 일제히 추모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위트와 예리함으로 그는 워싱턴의 공통의 가치를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당에 충실하며 쉬운 언변으로 20세기 후반기 내내 미국 정계의 거물로 존재하던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민권 증진, 사회보장 강화, 장애자 복지, 여성 권리 향상, 국내와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 독재정권의 해소 등 미국은 물론 지구촌 수십억 인구의 삶에 영향을 주는 폭넓은 정치를 폈습니다.
밥돌 의원은 1961년부터 8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1969년부터는 27년 동안 상원 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1년 동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활약했습니다. 밥돌은 여러 차례 대선에 도전했으나 백악관 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밥돌은 1923년 7월 22일 미국 중부 캔자스주 러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도란 레이 돌과 어머니 바이나 탈보트 사이에서 난 4남매 중 2남이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로버트 조셉 돌이었습니다.
밥돌은 1941년 $300의 은행 융자를 받아 캔사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혼자서 학비를 조달하며 공부를 하는 중에도 학교에 미식축구, 농구, 육상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그해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돌은 학교를 중단하고 육군에 들어갔습니다. 장교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된 그는 이탈리아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속한 사단에는 볼로냐 북부 산악에 진을 친 독일군을 물리치라는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1945년 3월과 4월 두 차례 적군과 교전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4월 14일 아침 돌 소위가 속한 부대는 지뢰가 잔뜩 매설된 가파른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돌은 전진 중 목숨을 잃은 무전병 시신을 수습하고 소대원들을 방어하던 중 독일군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돌 소위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른팔은 찢겨나갔고 팔과 몸을 연결해주는 쇄골도 깨졌습니다. 목 아래 전신은 마비됐습니다.
돌은 2차 대전이 끝나기 3주 전 부상을 당했다며 자신이 공격을 하기 전 독일군이 먼저 사격을 했다고 종종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I was wounded three weeks before the war ended. I wish I could have hidden out somewhere, but
그는 이탈리아 피스톨라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쓰러진 자리에서 10시간이나 버티며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돌은 그 후 39개월 동안을 호전과 악화가 거듭되는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은 굳은 의지와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됐으나 오른팔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밥돌의 영웅적인 전쟁 이야기에 감동된 사람들은 기금을 모아 치료비를 보태주었습니다. 특히 고향 러셀 사람들이 보여준 지원을 돌 의원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차례 퍼플 하트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고향 캔사스로 돌아온 밥돌은 1948년 자신의 물리치료사인 필리스 홀든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 군 복무자에게 주어지는 학비 융자를 받아 아리조나 대학과 캔사스주 토피카의 와시번 대학에서 역사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밥돌은 1950년 아직도 학생 신분이었지만 주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어 변호사, 지방판사를 거쳐 1960년에는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원에서의 8년 동안 그는 강력한 보수적 예산안, 민권과 선거권 확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는 등 당을 초월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68년 밥돌은 캔사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돌 의원은 이때부터 리차드 닉슨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군이 됐습니다. 돌 의원은 그러나 독립적이었습니다. 밥돌 의원은 레이건 대통령, 조지 H.W.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재임 중 의회의 공화당 원내 총무를 지냈습니다.
밥돌 의원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 상원의 강력한 금융위원장을 맡으면서 세금과 지출 삭감법을 입안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미국의 세율은 최고 70%까지 달했으나 그의 임기 종료 때에는 2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 경제는 80년대까지 이어지는 고도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과 목장의 챔피언으로도 알려진 밥돌 의원은 의회에서 총 27년을 농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돌 의원은 미국 농업과 세계의 빈곤 퇴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08년 돌 의원이 세계 식량상을 받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밥돌 의원은 언제나 강력한 장애인 권리 주창자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강화는 그의 첫 상원 연설에서도 주제가 될 만큼 그에게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1990년 그가 입법한 장애인법은 수백만 미국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했고 고용기회, 의료 혜택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타협이 변절자로 비난받는 세상에서도 대국적 견지에서 필요하다면 타협했습니다.
첫 부인과 이혼했던 돌 의원은 1975년 연방통상위원회 관리 엘리자베스 햄포드와 재혼했습니다. 1976년 재선에 나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밥돌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I'm extremely proud to introduce to you Senator Bob Dole of the great state of Kansas as my running mate for victory in 1976. Bob.
그러나 포드 돌 팀은 지미 카터, 월터 몬데일 팀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1980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당시 HW 부시 부통령에 패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나 그 후에는 강력한 정치 동반자로 또 친구로서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1996년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와 대결했습니다. 돌 후보는 근면, 성실, 책임감이라는 공통의 유산으로 우리는 뭉쳤다고 선언하며 대선에 나섰습니다.
We are bound by our heritage to a set of common values. Hard work, integrity.
그러나 돌 후보는 근소한 표차로 백악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경쟁 상대던 밥 돌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미국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했습니다.
2018년 돌 의원은 의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의회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의회는 밥돌이 일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지도력과 결단이라는 미국의 정신을 구현하고 정치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장 다방면의 롤모델로 존재해왔다고 그를 찬양했습니다.
1996년 대선이 끝난 후 캔자스 대학은 돌 정책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돌 의원은 대학 측의 연구소 설립 제안을 수락하면서 자신을 찬양하는 개인 기념물은 설치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그에게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역할은 워싱턴 중심지에 들어선 2차 대전 기념비 조성 사업을 지휘하는 임무였습니다. 밥돌은 기업계 지도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 총 1억 8,500여만 달러의 후원을 유도해 설계, 건설, 관리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념비 준공식에 참석한 밥돌 위원장은 위대한 이 나라의 일을 맡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커다란 영광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You know, it's a great country and I'm honored to be just a part of it. So this is a big day for a lot of people and a lot of
90세와 91세의 고령일 때도 그는 11차례나 고향이자 선거구인 캔자스주를 찾았습니다. 밥돌은 오랫동안 자신을 지원해 준 고향 러셀을 포함해 105개의 카운티를 모두 돌며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미국 보수 정치를 이끌었던 밥 돌의 시신은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의 조문과 내셔널 대성당에서의 장례미사를 거쳐 고향 캔자스 주로 가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애국의 챔피언이라 칭송을 받는 공화당 정치 거목 밥돌 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